사도행전 223년입니다.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4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두로를 떠나 하늘을 달려치고 돌로마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이혼하는 자라.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뿔을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내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일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하고 그쳤노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깨어 기도합시다. 사도바울의 3차 선교여행이 다 마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요. 그곳에 가면은 고난이 있고 그 다음에 죽음이 있을 것을 사도바울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발걸음은요 비상한 발걸음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가는 발걸음이죠. 자, 이 모습은 사명을 따라 사는 성도들에게 참으로 좋은 본보기가 되는 모습입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 주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 어느 누가 나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사실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이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본을 받아야 됩니다. 목숨을 각오하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 모습. 죽음 앞에서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흔들림이 없는 이 자세.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주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 자세. 이것은 오늘날 반드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대충 사는 성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는 늘 100%의 말씀을 주시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100%의 말씀을 주시지 어느 정도 어느 선에서 감사하고 어느 선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요 대충대충 신앙 생활을 하면서도 늘 자기 합리화만 할 겁니다. 그러나 100%의 신앙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말씀을 염두에 두고 있으면 늘 나를 채찍질할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죽음을 각오하고 달려가는 이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분명히 대충대충 신앙 생활을 하면서도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는 신앙 생활을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죽음을 각오하고 달려간다면 조금만 처지게 되면 나를 채찍질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5장 31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라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산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교자적인 자세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으면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부활의 신앙이 바로 그러한 신앙입니다. 나는 수고해되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신앙이죠. 이것이 바로 순교자적인 자세입니다. 그러니 죽을 각오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본문의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은 분명히 핍박을 받고 결박을 받아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이 마지막이다. 내 인생의 마지막 가는 길이다. 이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가 중간에 들른 곳이요. 가이사라입니다. 가이사라에 들러서 그곳에서 반가운 얼굴을 만납니다. 여러분도 아실 만한 사람인데요. 바로 전도자 빌립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분란이 일어났을 때, 재정적인 문제로 분란이 일어났을 때에 그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일곱을 택하라. 그때 뽑혀진 사람 중에 한 분이 이 빌립 집사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들에게 기도하고 안수하고 그 다음에 세웠던 사람들입니다. 일꾼으로 세웠던 사람들입니다. 이래서 정확한 역할은 재정 담당이었고 구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재정 담당 또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일꾼들 7명을 세웠는데요. 사실 그들의 임무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정 담당에 관한 기록은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오히려 그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 그들의 사역은요, 복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집사님에 관한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재정적인 일을 맡아보았던 일에 대해서는 하나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한 그 기록만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만 보면 그는 재정 담당 집사라기보다는 복음 전도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나는 재정 담당한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 않고 우리가 맡은 직분이 무엇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은 곧 복음 전하는 것이다. 복음을 증거하는 이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되는 우리의 참 직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빌립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 담당한 집사님이었지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성령의 이끌림, 그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사실 그때 당시로서는 생각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은 다 그들이 상종을 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들과 피가 섞여 있다. 너희들은 이방인과 똑같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사마리아 쪽으로 지나가지도 않을 정도로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오는 것을 허용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동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가 섞였다라고 하는 이 이유 때문에 완전히 남남처럼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빌립 집사가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을 하는 이것은요, 빌립 집사의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곧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했었고 그리고 철저하게 거기에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사건은요,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죠. 아시다시피 이디오피아 내시는요, 이방인입니다. 즉 빌립 집사를 성령께서 손에 쥐고 이곳 저곳 인도를 하시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한 이것은요, 순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전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이 빌립 집사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를 볼 때에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과 친근해야 되고 주의 음성을 듣는 방식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이러한 사람이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명 따라 사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아무나 그래서 사명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애를 쓰고 용감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이러한 모습. 이 빌립 집사가요, 이때 이후로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한 20년 정도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한 20년 동안은 이 빌립에 관한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라졌다가 다시 등장을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빌립에 관한 기사입니다. 그러면은 이 빌립 집사가 그 20년 기간 동안에 무엇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20년 전에는 성령과 믿음에 충만해서 전도를 하면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 빌립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에 빌립 집사가 머물러 있었다면요, 신앙생활을 아주 잘했을 것입니다. 사도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직접 교육을 받은 사도들에 의해서 신앙 지도를 받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집사로서 또 어쩌면 재정 담당 집사로서 아마 충성을 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빌립 집사는요, 처음부터 이 사역을 할 때에 전도 사역을 할 때 처음부터 빌립 집사는요 혼자였습니다. 혼자 성령께서 이리 끌고 가시고 저리 끌고 가시고 인도하시면서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 20년간 빌립은 무엇을 했을까요? 바울에서 빌립 집사를 부를 때에 그냥 집사 빌립이라 스데반 집사와 같이 빌립 집사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전도자 빌립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변함없이 전도자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바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가 이곳 가이사라에 들러서 빌립의 집을 찾아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들른 곳이 있었는데요. 그 지역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제자들을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그곳에 만나서 제자들을 만나서 격려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은혜를 나누고 이러한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찾아간 곳은 곧 빌립이 세운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찾아갈 정도로 빌립이 세운 교회가 그 주변에 소문이 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그 길 올라가면서 이 사도 바울이 꼭 들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린 것이 바로 빌립 집사가 세운 가정교회였습니다. 빌립은 20년간 이제 그곳에 정착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제자들을 양육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딸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의 딸이 4명이 있었는데요. 이 4명은 다 처녀로서 예언을 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언을 하는 자다. 이 말씀 속에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딸들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은 누가 하는 것이냐 하면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예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에게 이 20년 동안 전혀 그 믿음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딸들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빌립 집사가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그 모습을 그동안 태어나서 지금까지 쭉 뛰어왔던 그 딸들도 아버지를 닮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딸들도 그렇게 기도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하는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은 누가 예언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습니다. 예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이 얼마나 뜨겁게 부르짖는 교회였는지, 그런 성도들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을 할 것인데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하되 열정적으로, 기도하되 열정적으로. 여러분 삶을 한번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열정적으로 하는지 이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르짖으라 이 말씀은요, 열정적으로 기도하라 그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해서 쏟아놓아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20년간 변함없이 기도하는 자였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얼마나 그의 인격이 말씀과 기도, 주님과 교회 그 속에서 인격이 구매하게 아름답게 잘 형성이 되어 갔을지, 잘 성숙되어 갔을지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변함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해주는 성도, 이것이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될 초대교회의 모습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이 그곳에 왔을 때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면 이것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모이면 무엇을 제일 많이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분위기상 그때 아마 여러 가지 핍박도 있었고 환란도 있었고 또 하나님의 역사도 많이 일어나는 그 시대였기 때문에 모이기만 하면은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가서 가는 곳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시면요, 사도행전 21장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말씀 시작.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내가 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낱낱이 말했다 그랬죠. 낱낱이.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늘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다가 보니까 사소한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일들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했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낱낱이 이야기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렇습니다. 모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무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으로 거창하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들, 보여주신 그 일들, 그것을 서로 나누는 것, 이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집사 교회에 가서 이 아름다운 교제를 하고 있는데요, 그곳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내려와서 성령의 음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허리에 있던 띠를 벗겨가지고 그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이렇게 묶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즉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사도 바울에게는 편안한 삶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다 바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사도 바울에게 들려오는 일들은 이 올라가면은 죽을 거다. 이렇게 결박을 당해가지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들려오는 이야기들은요, 성령의 음성이라 그러면서 이야기해주는 말들은 전부 다 참 힘이 들고 어려운 일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사명을 따르는 삶은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은 가장 복된 삶입니다. 그러나 그 복된 삶이 항상 좋고 내가 보기에 좋고 편안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주님 주신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있는 그대로를 감사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환경들, 그 상황들, 그것을 있는 그대로 감사하면서 가슴이 아파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정말로 잘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잘 믿는 사람도요, 살다가 보면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 평수가 넓어질 수도 있고 좁아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하고 아파트의 평수가 줄어들었을 때의 태도입니다. 그때가 진짜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간증은요, 아파트 평수가 넓어진 것에 대한 간증, 그 간증이라기보다는 아파트 평수가 좁아들었을 그때에도 감사를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간증, 이것이 바로 진짜 그 성도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증을 들어보면 예수님을 믿고 병고침을 받은 것, 기도해서 사업이 잘 된 것,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한 것, 주께서 주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것, 이런 것들을 간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간증을 듣다가 보면 나도 저렇게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생기지만 마음 한쪽 구석에서는요 좀 이 마음이 힘들어지는 것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늘 그렇게만 인도를 해가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이영수 집사님이 지은 그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책에 보면요, 이 집사님이 암에 걸려서 수병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증을 합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막내를 이렇게 임신을 했는데요, 막내를 임신을 하고 참 감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도 받고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간증하고 이러한 일들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병원을 갔는데요, 그 아이가 그만 유산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의사의 그 말을 들었습니다. 굉장히 가슴 아픈 것이죠. 근데 이 집사님은 이런 글을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은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일 테니 나는 괜찮다.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손에 있다.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 막내를 유산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집사님의 마음속에 딱 떠올랐던 것은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도 언제나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참 감사하다. 내가 덜 유명한 CCM 가수라는 사실이 참 감사하다. 언제든 이름 없이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것도 오히려 감사하다. 나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감사하다. 그래서 영향력을 많이 끼치지 않는다는 것도 감사하다. 많은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못해도 그래도 나를 사랑해주고 응원해주는 몇 안 되는 사람들이 내게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다. 그냥 내 모습이 내 몫이라는 게 감사하다. 지금 나에게 가장 좋을 만큼만 주셨다는 것, 이것이 나는 참 감사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증을 할 때 늘 좋은 것만 간증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늘 좋은 것만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반대의 것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사도 바울은요, 바로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살았다면은 사실 우리가 진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게 하신 것입니다. 거기에는 받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숨은 계획이 그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서로에 대한 신뢰를 자꾸만 버리도록 만들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국가를 신뢰하는 것이 그렇게 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람을 신뢰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믿지 못해서 아마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의심을 하면서 바라보아야 되지 않나. 지금 그러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철저하게 신뢰할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좋은 일을 주시든지 그 반대를 주시든지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를 해야 됩니다. 자꾸만 하나님을 콘으로 몰지 마십시오. 왜 이렇게 하셨냐고, 이거는 아니지 않냐고 이렇게 자꾸 콘으로 몰지 마십시오. 우리는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느 날 한 여자 청년이 인도로 선교를 가기 위해서 준비를 다 했습니다. 신학도 공부하고 어느 훈련도 마쳤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인도로 파송을 받아 갈 것인데 갑자기 언니 가정에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언니가 병으로 인해서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 셋, 딸 하나를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형부도 시름시름 앓다가 그만 죽었습니다. 동시에 아이 넷을 떠맡게 된 이 청년은요, 도저히 그 아이들을 두고 선교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선교 본부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인도 선교사가 되기를 원했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2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네 아이들 중에서 세 명이 인도 선교사를 자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선교본부에 편지를 띄웠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저의 기도를 25년 만에 3배로 불려주셨습니다. 이제 저희 세 자녀를 인도로 파송을 해주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속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알고 보면은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고 그것도 우리의 간증거리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 뜻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내 시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열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이 사명을 따라 산다는 것이 참 많이 힘들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신뢰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모든 계획과 미래도 하나님께 맡기고 자녀도 하나님께 맡기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갈등하는 문제도, 경제적인 문제도 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신뢰하는 것이 필요한. 중국 성경의 문을 열었던 허드슨 테일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지원이 내게 결핍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늘 했던 말들입니다. 시편 23편 1절도 그와 같은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진짜로 부족함이 없어서 누가 바라보다 잘 먹고 잘 살아서 일이 너무너무 잘 되어서 그런 표현을 사용을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목자가 인도를 해갈 때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내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길이라 할지라도 신뢰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문제로 안타까워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사실 그런 문제도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막히는 길이 나중에는 더 좋은 길로 탄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바울이 가는 이 길은요, 참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그처럼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하는 그런 사도 바울이었지만은 자꾸만 반대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눈이 좀 확 열리고 혼자도 갈라지고 바울이 그 엄청 교회도 성장시키고 오랫동안 목회하다가 은퇴를 하면 참 좋겠는데 바울의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박해였고 수적이 묶여서 이방인에게로 넘겨져서 순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좋은 것도 기쁨으로 받고 안 좋아 보이는 것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는 이것이 바울의 신앙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깨닫는 사실은요, 하나님 그때 거절하신 그것이 바로 축복이었군요. 그때 넘어진 그것이 바로 축복이었군요. 신실한 성도들에게는요, 그래서 응답도 축복이고 거절하신 것도 축복입니다. 좋은 길도 축복이고 험난한 길도 축복입니다. 군대에 사는 것도 축복이고 초가 순간에 사는 것도 축복입니다. 전해드리기 힘들겠지만 그 아픔도 알고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면 그 길이 사막이든지 초목이 우거져 있는 곳이든지 그곳은 사실 감사가 넘치는 그런 장소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부르짖으면서 열정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내게 다가온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고 간증거리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장소, 그러한 주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